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38년 동안 이렇게 자기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연못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동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어떤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치시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네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맹렬한 공격을 이렇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어떤 변호,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자기 변명, 이것들이 이제 19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30절에서 이 47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우리는 네가 안식일을 어겼고 참람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증인이 있느냐 라고 그 물어보는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다섯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앞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행적 가운데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세례 요한이 너희가 굉장히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면 모세도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공격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고소로 이렇게 반전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5절에서 4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야,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성경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전통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너희가 모세를 향한 존경심은 있어도 모세가 보고 구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율법을 향한 존경심은 있어도 너희가 율법의 민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일컬은 너희 스스로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에서 지시하고 율법에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자기 진술이 이렇게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진술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한 그 진술들이 나오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겪어내시고 또 이겨내시는 그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3장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전통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그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자기의 진정한 어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죠.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만족함을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 전통으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전통적인 유대 율법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자기에게 삶을 살았던 인물의 그 전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치인 또 우리의 모습과도 같겠지요. 그러나 우물 옆에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 많은 남자들과 함께 살아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천사가 내려올 거고 기적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38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수혜의 대상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인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듯이 그 로또 한 방이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우연이나 어떤 기적에 목을 매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나 그 많은 어떤 그 가능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매우 권태롭고 지루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성실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몰아갔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은 예수 외에 우리가 구원의 수단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수단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통용되는 어떤 세상의 법칙들이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항상 교회가 가지는 그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보다는 어떤 그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훨씬 더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에 항상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들의 어떤 그 중요한 불행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행 같아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야 하는 자리, 다시 이렇게 목이 마를 것이 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물가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기적에 목숨을 걸고 그 기적을 바라지 않으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 자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가능성으로 주어지죠.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관원이 되면, 네가 이 우물을 마시면, 네가 지금 사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너의 욕망에 충실해서 살게 되면, 네가 어떤 기적을 네가 어떤 받을 수만 있게 되면, 어떤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모두 다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기대와 그 가능성은 절대로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능성의 불가능성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서구 사상사에서 데카르트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신화나 그 무지몽매한 어떤 전설이나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어떤 이성을 가져서 그 이성으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니체에게 가면 그는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내세움으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을 제거했더니 정말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겼더니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졌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의 증언입니다. 인간이 그 자유대로 한번 살아봐라.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보고 인간에게 있는 그 가능성들을 다 발휘해서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인간 스스로 처참하게 죽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물론 그 전에도 살육의 역사가 있었고 폭력의 역사가 있었고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좋은 과학을 가지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6.25 전쟁을 겪고 그렇게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뭐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현대 소설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끝없는 농담이라는 소설로 미국 문단에서 이제 천재 소리를 들었던 일약 스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7년에 35세의 나이로 맥아더 재단에서 주는 천재상이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천재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문화와 예술 요 계통에 정말 그 천재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금 50만 달러를 주는 그런 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11년이 지난 뒤에 2008년에 46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 증언에 의하면 그가 사람들이 당신은 천재입니다. 당신의 소설은 훌륭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에게 어떤 압박이 있었냐면 나는 점점 더 훨씬 더 똑똑해져야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에게 있어서 마치 사람들의 칭찬,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훌륭한 작가가 될 거예요. 당신은 정말 세계적인 문호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은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그로 하여금 어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받는 듯한 기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태양을 삼켜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받는 듯한 어떤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어떤 그 압박감, 그런 부담 가운데 우리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뭐 그게 정확한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몇 해 전에 이제 어떤 일간지에서 이제 이런 칼럼 그런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나갔지요. 그 어떤 외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날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한 날이었는데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죠. 엄마 이제 됐어, 이제 됐어라고 이렇게 유서에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어떤 이제 일간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 너에게는 무궁한 가능성이 놓여져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을 네가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기만 하면, 네가 우물물을 마시기만 하면, 네가 남편을 바꾸기만 하면, 네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네가 관원으로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은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봤더니 정말 자유가 주어지던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고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자들이 겪게 되는 질문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그 타율, 외부에서 나를 규제하는 것을 벗고 내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었더니 정말 자유롭게 살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는,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본래적인 어떤 자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정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한자말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를 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미암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혹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 안에서, 이 세상의 범주 안에서 제공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획득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스스로 말미암을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따르면, 욕망을 따르면, 우연을 따르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스스로 말미암는 분은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밖에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해결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당신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지적은 이겁니다. 네가 스스로 네 말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다른 어떤 증거자가 없지 않느냐, 다 어떻게 보면 네가 하는 말일 뿐에 네가 하는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 논리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 수준에서는 절대로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가 왜 내 엄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엄마니까 엄마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사실 아이가 맨 처음 배우는 말은 엄마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내가 엄마야 라고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갓난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입을 막고 왜 엄마가 내 엄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죠. 그 아이 수준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 엄마야 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본 적이 없는 걸, 엄마가 나를 낳은 걸 본 적이 없는 걸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답할 길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마치 이런 주장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지금 와서 너희 앞에 펼쳐지는 것은 너희 수준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걸.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근거하는 일이 아니니까,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 아니니까, 너희에게서 기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일이니까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증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증언, 그 유일한 사건,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내게 일어나는 일을 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역사를 봐라. 그것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하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강력한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지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손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무의미, 모든 인간적인 허물을 제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불가능성, 우리 모두가 처하게 되는 그 불가능성을 부활이라는 가능성으로 변모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거짓된 가능성으로 넘쳐나 있는 삶이죠. 네가 이것만 취하기만 하면, 네가 저 자리에 가기만 하면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의 불가능성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열려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는, 특별히 제가 맡은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청년 세대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해온 세대입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물질적인 어떠한 이전 세대가 겪었던 어떤 그 빈곤함을 겪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자유로워졌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인생이 풍요로워졌을까요? 이 풍요란 의미를 물질적 어떤 의미의 풍요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더 그들이 찾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게 되는 현상은 오히려 더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지만 TV 광고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욕망할 수 있는 많은 대상들이 훨씬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지만 그 욕망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 권태를 낳고 우울증을 낳고 어떤 허물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봐라.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의 불가능성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이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내가 품고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가능성을 열어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능성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유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허무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 갈 때에 우리는 그 지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그렇게 떠올릴 수 있죠. 이 창조의 증거인 자연세계는 그것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때때로 어떤 그 우리가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손아귀 있지 않고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데 자연은 어째서 저렇게 항상 그대로 저기 저렇게 있는가? 우리의 어떤 그 복잡한 현실을 이렇게 보다가 자연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허무함, 그런 또 우울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연을 볼 때에 이 자연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시편 8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허물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율법을 가졌던 이들도 모세를 존경했던 이들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매우 강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의 공로가 우리 앞에 사실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충실한 게 진짜냐? 아니다. 전통에 충실한 게 진짜냐? 사람의 세속적인 권위에 충실한 게 진짜냐? 아니다. 아니면 그냥 현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우연에 네 몸을 맡기는 것이 진짜냐? 아니다. 뭐가 진짜냐? 이 성경이 진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진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진짜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에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의 결단에 상관없이, 우리가 깨닫는 바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인간의 삶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저기 해가 떠 있듯이,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저기 별이 떠 있듯이,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 그 일을 위해 너희의 의미는 이 세상의 것을 채우는 데서 있지 않고 너희 인생의 핵심은, 너희의 인생의 어떤 참됨은, 너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에 기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너희 인생의 의미가 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취하는, 세상 사람들도 취하는 전통이나 지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연이나 기적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우리 앞에 엄연한 사실로 오신, 우리 앞에 엄연한 실체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짐을 너 혼자서 맹렬하게 지며 너 혼자서 비장하게 질 필요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단지 관념이나 단지 어떤 추상이나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의 현실 속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먼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일하심의 내용이 어떤 추상적이고 단지 신학적인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미 일어난 확고부동한 사실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